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4월 셋째 주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신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거듭 몰아쳐오는 풍파가 우리를 몰고 가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아래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아래에 엎드려 우리의 눈물을 쏟을 때 우리는요, 이미 우리를 아시고 헤아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엎드려 나의 고통을 아뢰을 때 그분의 십자가 능력이 여러분을 도우시며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은혜를 누릴 것을 확신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그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요,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두 자매님과 함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한 주간 건강하셨죠? 우리 수인 자매님께서는 요즘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드리고 계신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나눠주실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회복과 치유에 대한 기도와 함께 네. 믿음에 대한 기도를 자주 하는데요. 네. 빈약하고 나약한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도마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수로본에게 여인과 같은 끈질긴 믿음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수로본 여인과 같은 끈질긴 기도. 네. 맞아요. 그 기도를 드릴 때 정말 귀찮아서라도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라고 하셨던 네. 성경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런 끈질김. 아자, 아자, 아자.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아, 또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게 해주심에 감사 너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감사드리고 기도드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 너무 진짜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도 살게 해주심에 감사.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일을 잘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
네.
아, 그런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소리자매님의 하루가 시작되시는군요.
네.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통로인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시며 그리고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면 어렵고 힘든 이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깨를 쭉 펴시고 당당히 여러분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내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 잠시 기억하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자매님,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선생님. 지난 시간에 가족이라는 착각에서 부부가 하나라는 착각을 나눴습니다. 특히 가족은 하나라는 착각 속에서 첫 출발인 부부가 하나라는 생각이 함부로 상대방에게 막말을 하고 인격적인 존중과 배려 없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대하는 불행한 부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며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말투와 언어 습관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모습을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
네,
자녀들에게 부모는 강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쓰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며 말투도 아주 흡사하게 복사를 하는 것처럼 그냥 배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로부터 부부가 서로에 대한 존중의 말, 배려의 말투를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부가 하나라는 착각 속에는요, 상대방을 조정하려는 모습도 있습니다. 심지어 감정과 행동까지도 조종해서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부부 하나라는 착각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자매님, 자매님은 혹시 강박적 행동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강박적, 충동적 행동이 있으신지요?
강박적이라는 말과 충동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가요?
네, 심리적 용어여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수인 자매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심리학에서 충동적이라는 용어는 되풀이되는 행동을 자칭하는 말로 사용되고요. 강박적이라는 표현은 되풀이되는 생각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행동과 생각을 합쳐서 강박적 행동, 충동적 행동이라는 말이 혼용되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주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일과 상황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억압되고 결핍된 자신의 내면의 힘듦을 이런 충동적이고 강박적인 행동으로 많이 나타냅니다. 부부관계에서도요, 이런 모습은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 그리고 결핍된 것을 채우려는 욕구로 나타납니다.
결혼한 부부가 각자 자신들의 아픈 상처와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을 껴안고 살아갈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습니다.
네.
그럼 결코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부가 결혼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에 맞는 상대가 되어가는 가정 속에서 하나 되고 연합이라는 의미를 중요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처와 치유되지 못한 아픈 기억이 하나라는 착각을 더 강화시키면서요,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만들고 마는 모습이 많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네.
저도 그렇지만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강박적, 충동적 행동이란 말이 다소 생소할 것 같거든요.
네.
강박적 행동의 특징을 알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강박적, 충동적 행동의 특징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동적 행동은 강박적 사고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여기서 강박적 사고란 바로 생각을 말합니다. 강박적 행동의 특징을 우리 일곱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잘 들으시면서 자신의 행동 특징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리자매님 먼저 읽어주세요.
강박적 행동의 특징 첫 번째는 충동적 행동은 반복적이고 독특한 방법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충동적 행동은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반복적인 행동은 독특한 방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흡연,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담배를 즐겨 피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각자 독특한 방법으로 담배를 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뱃갑에서 꺼내는 모습이나 어떤 이들은 담배를 피우기 전에 항상 담배를 몇 번 두드리는 모습, 또 어떤 흡연자들은 불을 붙이거나 담뱃개비를 잡는 나름 각자의 독특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충동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은 숨겨진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원인을 쉽사리 발견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그 사례를 우리 소리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충동적으로 집을 깨끗이 청소해야만 하는 아내를 생각해보자. 아내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집안을 쓸고 닦는다. 그리고 아무도 그 일을 걷지 않았는데도 가족이 일어나 활동하기 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바닥을 청소한다. 2시간 전에 바닥을 이미 깨끗하게 닦았는데도 왜 청소를 하느냐고 물어보면 아내는 더럽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내는 자신의 행동 뒤에 감추어진 실제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녀 자신조차도 자기 행동의 실제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행동은 자신이 스스로 문제라고 인식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요. 이런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병리적으로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충동적인 행동은요, 그 배후에 숨어서 조종하는, 통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어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충동적 행동에 빠져있는 사람의 행동을 중지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충동적 행동은 강력한 내부의 힘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기 때문이다. 충동적 행동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과도하게 하도록 만든다. 그러한 행동에는 더 이상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그만하면 충분해 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강박적인 행동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힘을 소모하게 만들죠.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30대 한 자매님은요, 손을 씻는 강박적인 행동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손이 더럽다는 생각이 훅 들어오거나 손에 뭔가가 묻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몇 시간이든 몇 번이든 손을 계속해서 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에 집중이 안 된다고 합니다. 손에 물집이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손을 씻는 그녀의 행동은요, 일상에서 물건을 잡거나 과일이나 과자를 먹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커피를 마실 때도 장갑을 끼고 생활을 하도록 그녀의 행동을 강화시켰습니다.
선생님,
네.
그럼 늘 장갑을 끼고 밥을 먹고 생활을 하면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불편하고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죠.
네.
네, 위 사례 자매는요, 회사 생활도 어렵게 되어서 지금은 퇴사를 하고 쉬고 있습니다. 결국은 병원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저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사례 자매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원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사례 자매는요, 강압적이고 통제가 심한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딸이 하나이다 보니 부모님이 일상에서 간섭도 심하셨고요, 기대치도 너무 높았습니다.
자녀가 자기 것이라는 부모의 잘못된 생각도 많아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통제하는 모습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빠진 자녀가 내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자녀를 힘의 원리로 지배하고 함부로 대하는 행동이 부모에게 자신도 모르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충동적 행동은 감정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된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갈등 관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겠네요.
네, 소리자매님 그렇습니다. 신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엮이는 가정은 감정 표현에 대해서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특히 부정적인 감정, 화, 분노, 우울, 슬픔 등을 통제하는 모습이 강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어린 자녀들은요, 심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감정 표현을 못하게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은 그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거나 살기 위해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에서 자란 성인은요, 바쁘게 일할 때 고통을 잊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습관으로 굳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일 중독자처럼 자신을 혹사시키면서 충동적으로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내적인 고통을 잊으려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집안 청소를 쉼없이 하는 아내가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진 습관으로 두 시간에 한 번씩 지저분하지도 않은데도 또 쓸고 닦는 강박적 행동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고통스러운 감정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또는 힘든 일을 경험한 이후에 그것을 잊기 위해서 선택한 반복적인 행동이 그 행동을 할 때면 잊게 해주는 일시적인 효과를 보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게도 합니다.
충동적인 행동은 때로는 좋게 느껴지고 때로는 좋지 않게 느껴진다. 충동적 행동은 과거의 정서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방어해 주기 때문에 좋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다. 충동적인 사람은 충동적인 행동에 몰입함으로써 자신을 잊게 된다. 시간은 멈추고 약간의 자유를 느끼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수인 자매님이 읽어주신 충동적인 행동이 이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누구에게나 강박적이고 강화된 반복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이런 모습은요, 습관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매님들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소리 자매님부터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좀 그 손전화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조금 기분이 조금 풀리시나요?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시군요. 또 혹시 다른 방법은 없으신가요?
다른 방법은 좀 집안 청소를 좀 한다거나 그런 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기분이 우울하거나 안 좋을 때는
네.
그렇게 또 하시는 모습이군요.
네.
혹시 공부하시면서 강박적으로 강화된 행동들이 있으실까요?
공부하면서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인 자매님은 어떤 모습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강박적인 행동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정리를 한다거나 청소를 하거나
네.
일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행동들을 취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행을 한다거나
네.
운동을 한다거나
네.
영화를 보거나 음악 듣고 등 내가 그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충동적, 강박적 행동이라고 하면 앞에 사례에서 본 것처럼 한 가지, 한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게 슬픔이든 우울이든 불안이든 두려움이든 이 불편한 감정을 올라올 때마다 예, 한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례의 자매처럼 손을 계속해서 씻는다거나 어쩌면 계속 그 사례의 여인처럼 계속해서 청소를 한다거나 이해하셨나요?
네.
예. 그래서 내가 뭔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잊기 위해서 아니면 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예, 그것을 무시하고 싶어서 나에게 강화된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충동적 강박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충동적인 행동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수리자매님 읽어주세요.
충동적인 행동은 휴식기를 요구한다. 휴식기간 동안에 정서적인 고통은 더욱 강화되어 되돌아온다. 게다가 충동적인 행동 자체가 새로운 고통의 원인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충동적인 자체가 계속해서 굳어지면 이것이 강화되어서 예전에는 이 손 씻는 자매의 모습은 5분이면 됐어요. 근데 이게 10분, 30분, 1시간 이렇게 계속해서 예, 더 단단해지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앞서 사례로 말한 30대 여성이 손을 너무 자주 씻는 강박적인 행동으로
네네.
장갑을 끼고 음식을 먹어야 하며 결국은 회사도 그만둔 사례가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술 중독자도 그렇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술 중독자는 어린 시절 해결되지 않은 부모님과의 갈등 문제로 인해 고통을 느낀다. 그는 술에 취하게 되면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술에 취해 있는 동안 그는 일을 잘 할 수 없어서 회사에서 눈총을 받고 결국은 잘리게 되었다. 술이 깬 후에도 어린 시절의 고통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기에 그는 또 술을 더 먹게 되는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신자 여러분. 이 술 중독에 빠진 이 분의 모습이 어쩌면 예,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서 보일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강박적 행동에서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강박적 행동은요, 또 다른 강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을 우리 수인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네, 충동적 행동은 또 다른 충동적 행동을 낳는다. 예를 들어, 일 중독에 빠진 남편을 둔 아내는 남편이 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지거나 정서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처럼 느낀다.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과 고통을 달래줄 방법을 찾게 된다. 자기가 증오하고 싫어하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모습이 일 중독에 빠진 남편의 모습에서 보일 때는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다른 형태의 충동적인 행동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가 선택한 행동은 외도였다.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외도는 그녀에게 자책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하면서 그녀는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약물 중독자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일 중독에 걸린 남편을 통해서 외로움과 혼자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아내는 결국은 외도라는 길을 선택했고 그 외도에서 느껴졌던 자책감이나 자괴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또 약까지 손을 대는 어떠한 안 좋은 역기능적인 반복된 강박적인 행동 모습이 보이죠. 이처럼 충동적이고 강박적인 행동은요, 예,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살짝 모습을 바꾼 또 다른 강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이어진 삶은 결국 파괴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부부가 하나라는 착각은요, 내 상처가 상대방의 힘듦이 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을 만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니 배우자인 아내가 남편이 채워주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더욱더 부부관계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두 종류의 생각, 즉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수인자매님, 뭐가 있을까요?
생명에 이르는 생각,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생각을 말하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우리의 마음은요, 바로 생명의 생각, 생명의 마음이죠. 그리고 평안입니다. 반대로 제약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망에 이르는 생각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각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자매님 읽어주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례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평안으로 채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린 시절의 아픔과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은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영으로 가득 채워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라는 착각 속에서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기 위한 수단으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도구로 사용한다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볼까요? 하나님의 관점,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수용하는 자세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만나 각기 다른 아픔을 가진 부부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됨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부부가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일상에서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우리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오늘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시험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주님께 아뢰어 힘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너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혹시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쓴 성경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신약성경이 이제 총 27권인데.
네, 바울이 쓴 성경은 기억나는 게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를 쓴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저도 기억나는 것은 빌립보서를 바울이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총 13개의 서신서를 썼어요.
아주 많이 썼네요.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바울이 쓴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를 잘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요? 매우 궁금하네요.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네, 대부분 칭찬과 격려가 있어요. 더군다나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있거든요.
목사님, 왜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되나요?
이제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어떻게 이런 교회도 바울이 칭찬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은 어땠나요?
어땠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 간의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은사 문제. 그러니까 뭐 내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데 내가 더 나은 방언이다.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싸우는 문제가 있었고 성적인 문제, 또 부활 교리를 믿지 않는 것.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고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몇몇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공격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그렇게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했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제 바울이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거의 모든 서신 안에 칭찬하고 이제 격려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바울이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고 격려하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네,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4절에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택하셨다라고 하고요.
네.
5절에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또 9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칭찬과 격려가 되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고 데살로니가 교인의 입장에서는 칭찬과 격려를 받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네, 중요한 건 모든 교회가 설사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좋은 모습과 장점과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지금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은미자매나 사라자매나 또 북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보시기에 신앙의 좋은 모습과 장점과 은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네, 우리 이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즉 신실하시고 믿을만하시니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라고 해요. 여기서 이루시리라 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do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즉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행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좋은 모습과 장점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행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좋은 모습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목사님, 지금 우리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북에 계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신앙의 좋은 모습들이 있겠네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북에 계신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좋은 모습과 장점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야만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이겠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신앙의 좋은 모습과 은사와 장점들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신앙의 좋은 모습이 없다고 부정한다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겠는데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좋은 모습이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 정말 그렇게 되네요. 우리 자신에게 신앙의 좋은 모습이 있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군요.
네.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뭔가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확대하고 축소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쁜 점은 확대하려고 해. 약간 이제 부정적인 건 확대해서 생각하고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좋은 점은 오히려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은미자매에게 제가 칭찬하고 격려를 하면 은미자매는 대부분 아니에요. 제가 무슨 그럴 리가요. 저는 부족하죠.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 점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사람들은 보통 겸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에게 자주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좀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앙의 좋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 그렇군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자랑을 하자면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를 가끔씩 이제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우리 저희 교회들의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가 참 따뜻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이렇게 푸근하고 좋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느껴진다라고 이제 하고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목회하는 교회에 장점이기도 하죠. 또 저희 교회가 이제 좀 작지만 선교사님 한 6명, 7명을 후원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꼭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하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서 이제 기도하고 후원도 하는데 이건 이제 또 저희 교회 자랑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오늘도 만나라는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만나에서 이제 묵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도 당연히 이제 묵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런 것들이 저희 교회의 귀한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좋은 신앙의 장점들이라는 거죠.
아, 제가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를 잘 몰랐는데 이렇게 알게 되네요.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하고 제가 지금 감사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는데 라고 하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부족해서 뭔가 이렇게 자랑할 게 없어 인정할 게 없어 라고 말한다면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렇게 썩 좋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눈 김에 그러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서로가 신앙의 좋은 모습들, 장점들을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서로에게 좀 칭찬과 격려도 좋은데 아니면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이런 신앙의 좋은 모습과 장점이 있어라고 말해도 괜찮고.
네. 제가 짧게 나눈다면 저는 점점 가면서 하나님께 많이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네, 스스로 보게 돼요. 때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 기도를 해요. 속으로 많이.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변화되는 저의 삶이에요.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나누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마음에 감동을 얻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닮은 삶 살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 그게 막 그렇게 막 정말 한 번에 변하는 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그렇죠 물론 우리 모두
그렇게 많이 변해가는 걸 보고 있으면 이게 정말 신앙을 가져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나의 모습과 전혀 다른 선한 모습이 나타날 때 아 이건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네.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인정이 될 것 같아. 맞아요. 예, 우리 사라자매는? 네.
아, 네, 저는, 그, 은미자매님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좀 칭찬? 이제 격려해주고 싶은 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되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네,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좀 배워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항상 매번 볼 때마다 참 부럽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하고 열정 있게 하는 모습들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라자매님은 사라자매님 스스로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저는 뭐 좀 말하기 그렇긴 하지만 저는 뭐 어떤 게 맡겨지면 좀 꾸준히 오래 하는 이제 끈기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꾸준함이 있구나.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격상 이제 막 이렇게 분주한 걸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맡겨지면 그것만 이제 그것만 이제 파고드는 그런 성향인 것 같습니다.
야 뭔가 하나에 맡길 때. 꾸준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는 되게 이렇게 성품 중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생각난다. 그죠? 되게 충성스러운 아, 사람이군요. 우리 사라자매는.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서로 또 서로를 또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런 것을 각자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모습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좋은 모습과 장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들도 동일하시겠네요?
물론이에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모습의 좋은 모습과 장점들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동일하게 세 가지 정도 한번 나의 좋은 신앙의 모습과 장점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칭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본문을 어떻게 요약하고 정리하면 좋을까요?
아, 네. 하나님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격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하고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을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네, 우리 두 분은 말씀 중에서 우리 나눔에서 마음에 와닿는 것이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말씀 중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모습이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돼서
맞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맞아요. 많은 환난 속에서 말씀을 받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죠.
네, 말씀을 받으면 또 환난을 이길 수도 있고
네.
네, 그런 거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라 자매는?
아, 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말씀이 너무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 가운데 너무 힘이 되고 너무 위로가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힘이
들어서
됐을 네.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항상 기억하고 기도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씀을 그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정말 최고의 어떻게 보면 위로잖아요. 하나님께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이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이 와닿았고 너무 위로가 저 역시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 사라자매 묵상 나눔을 듣고 들으니까 아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살아라고 하기 전에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에게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신앙의 좋은 모습과 장점들이 있어요.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그곳에 있게 하소서.